예, 할렐루야. 예, 요즘 많이 덥죠. 근데 교회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더위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요 최근에는 저는 요런 즐거움 때문에 더위를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올림픽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김해 산골짜기에 있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볼 기회도 없고 올림픽이 열리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갑자기 뭐 금메달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고 검색해봤더니 와,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 이미 금메달이 다섯 개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싶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또 어떤 이제 메달을 또 따시고 또 어떤 결과를 맺고 계시는지 예,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쉽게 오늘까지더라고요. 예, 내일이면 폐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좀 안타깝네요. 좀 아쉽습니다. 예, 올림픽이라는 것은 온 세계 스포츠인들이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이 스포츠인으로서는 예, 꿈의 무대라고 하면서 그 일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이 경기에 참석하는 것을 예, 무한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축제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선수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가 조금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림픽 그런 경기 여러 장면들 가운데 이렇게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그 선수들의 그런 감동 스토리를 들으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전 올림픽 돌아보기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아, 이 장면은 정말 다시 봐도 뭉클하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시상식에 우리 선수들이 코리아! 라는 호명을 듣고 딱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 개항되는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몇 년이 흘러도 다시 봐도 그 감동, 울컥함은 다시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요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역사를 지녔어요.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1936년 이때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독일 베를린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쁘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는데요. 조선인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딴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수들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기자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일장기를 이렇게 지우고 기사에 내보냈다가 어마무시한 탄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록 사진을 보면 송기정 선수는 이렇게 꽃다발 대신 그때는 나뭇가지를 올리브 나뭇가지였나 아무튼 그 월계수였는지 아무튼 가지를 줬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남승용 선수는 보니까 배바지를 입으셨더라고요. 바지가 이만큼 배꼽 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패션일까 하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일장기를 가리고 싶으셔서 바지를 있는 끝까지 땡겨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려지진 않았고 그 회고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었던 송기정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예,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 그때는 이렇게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민족 정신도 지키기 어려웠고 또한 교회 안에 믿음도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일본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국주의가 쭉쭉 뻗어나는 걸 보면서 일본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그렇게 친일파들이, 친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교회 안에도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실천했던 지도자들이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 민족 정신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독립투사들,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지켜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매년 광복절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싶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통일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라졌던 그런 아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주변 그 강대국에 의해서 망국의 역사를 지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광복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 광복군이 우리나라로 다시 진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광복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죠.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그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망에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그렇게 부강하고 강력해 보였던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어디에 망했냐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을 망하게 한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7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주변국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오랜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감격스럽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복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고레스 원년 극적으로 이제 귀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돼요. 무려 42,360명이라는 많은 수가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을까요? 70년이면 한 두세 대 반 정도 지난 시기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두세 대 반이나 지났는데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그 인식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는 그 길은 얼마나 먼 길이냐면 그 후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걸렸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보로 4개월이 걸리는 그 어마무시한 길을 이제 이 사람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는 이 길은 치안? 아유, 보장되지 않죠. 가다가 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험난한 길이에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 예, 1도 없었겠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가면 뭐 의식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가면 일단 노동을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러 가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도 알아서 구비를 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본향을 뭐 꿈꾸면서 갔던 길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 앞에 펼쳐진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 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방 중에 흩으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 아주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해냈습니다. 방해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막 왕한테 가서 이거 진짜냐고 정말 하는 거 맞냐고 그렇게 막 조서도 올리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는 에스라서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성전 건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이어서 느헤미야서도 계속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보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딱 성전 완공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회복의 완성, 개혁의 완성,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 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페르시아에. 그 왕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사이며 제사장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에스라는 또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왕이 가서 어떻게들 이렇게 정세가 어떤지 확인해라. 뭐 법도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와라라는 명령을 받고 딱 왔는데 와 보니 예루살렘이 이상한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됐으면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 길에 살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뚝 서야 되는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혼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통혼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막 섞여서 결혼하고 그들과 뭐 사돈을 맺고 같이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자, 시점을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이게 바로 이 통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과 같이 섞여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들의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 추악한 문화에 물들어서 너희들도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통혼이 지금 에스라가 딱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도 안 차게 그 통혼을 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 방백들, 고관들, 이들이 앞장서서 이 죄를 자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 다들 뭐 붙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또 이런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백성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걸 보고 와서 같이 옵니다. 같이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듭니다. 에스라의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며 백성들도 같이 따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아내들과 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개혁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따르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개혁을 요청하고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이 지긋지긋한 통혼이라는 이 악행이 범죄가 끊어지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또 지도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는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성전은 진작 완성됐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낡아진 상태여서 적들이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예루살렘의 열악한 환경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합니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고리대금법을 하고 있는 그 고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성벽 중수를 위해 애를 씁니다. 솔선수범합니다. 그때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뭐 니네들 성전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막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암살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뚝심 있게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오,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성벽이 중수되자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어떤 이런 상태랑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제발 말씀 좀 들려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에스라는 기꺼이 율법책을 가지고 성전 수문 앞 광당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와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에 찔림이 왔겠죠.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레위인들이 달래주어야 할 정도로, 고만 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성일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챙겨주면서 더불어 함께하라고,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회복하도록 움직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먹고 마시며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도 찾아갑니다. 같이 율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지켜야 하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예배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했었던 그 성전 프로젝트, 그것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 여정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시킨 이유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꿈꾸신 거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또 꿈꾸신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공동체로 거듭나야 했었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광복 후 6.25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지금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었고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BTS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들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스포츠 스타들도 세계에서 그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이제 어디를 가도 뭐 대한민국의 그 여권이 가장 핫한 여권이라고 그래서 여행 갈 때 여권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떨쳐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내밀한 속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어놓기 참 부끄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영과 진영이 세대가 세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지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가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소외되고 억압받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는 것.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과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개혁하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개혁과 회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과 회복의 현장에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양정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도록 하심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양정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양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